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점진적 접근법을 반대하며 완전한 해법을 추구한다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어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핵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강경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였다면서 완전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 책임자인 비건 특별대표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개석상에서 실명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미북 견해 차이가 아직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함께 일한다면 목표들을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건 대표는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잉 737 맥스 8 추락 사고 이후 같은 기종 여객기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의 집계를 인용해 현재 운행 중인 보잉 737 맥스 8의 약 40%에 달하는 20여 개 항공사가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사고 이후 운항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사고 하루 만인 어제 보잉사와 미 연방항공국과의 접촉을 통해 비행 안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고 한국의 민간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도 내일부터 자사가 보유 중인 해당 기종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양측 협상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양측이 무역협상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다음 협상 일정도 확정했다고 전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달 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에 대한 격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지원으로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의 키노 가브리엘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시리아 내 IS 마지막 거점인 동부 바구주에서 교전이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대변인은 그러나 실질적인 작전 완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DF 측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교전으로 IS 전투원 38명이 사살됐고 SDF 대원도 3명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S의 핵심 대원들은 바구주 내 터널 안에 숨어 있다고 SDF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IS 고인사들이 이미 바구주를 탈출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모든 외교 인력을 이번 주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악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외교 인력의 잔류가 미국의 정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1월 24일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관의 가족을 철수하고 공관원을 최소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거래한 러시아 소재 에브로 파이낸스 모나스 뱅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의회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온 북한 측 제안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didn't feel like what was on the table was enough. The president's 100%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점진적 접근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에 중부 지방부터 맑아지겠고 중부 내륙은 새벽 한때 북부 산간 지역은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오른 내용들이 합의를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합의에 이르더라도 비핵화 과정이 진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측 제안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 didn't feel like what was on the table was enough. The president's 100%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he's going to make sure that whatever we do.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100%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샌더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날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이후 중국 측이 미국을 신뢰할 만한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같은 중국 측의 지적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s absurd. The president's going to make a deal if it's a good deal. He's going to make a deal if it's in the best interest of America.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거래와 미국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합의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거래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저 종이 한 장에 서명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어떤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대신 바른 합의를 맺기 원한다는 점을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한다면서 그중 하나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볼튼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이고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밝은 미래를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점진적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점진적 접근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비건 대표는 11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핵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한 해법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we were unable to reach a final agreement in Hanoi was, as the president laid out,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일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대북 제재 해제를 원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로 인해 부과된 경제적 압박을 모두 해제하는 격이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사실상 북한의 WMD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하게 되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4개 항목은 모두 연결돼 있고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어떤 것도 합의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all linked. They're all proceeding in parallel. The United States has discussed.
이어 미국은 이런 협상 연측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다고 양측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목표 달성을 계속 시도할 준비가 돼 있고 외교의 문도 열려 있지만 현재 그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엔 아직 미북 양측 간 이견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epared to continue trying. The door is open to diplomacy. We want a very different future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비건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차원의 핵 연료 주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영변에 대한 미국의 정의는 꽤 포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we're asking the North Koreans to do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is to eliminate all dimensions of the nuclear fuel.
그러면서 영변과 같은 시설은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받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Things like this are why it is so important that in a denuclearization process you also have
미국은 북핵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에 합의해야 하며 이런 신고가 완료되기 전 북한은 일부 비핵화 조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내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effort to bring a more permanent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has involved the elimination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북한 핵무기 위협만 제거하고 생화학 무기의 존재를 계속 옹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대북 제재 해제 요건으로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제거도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you rea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are as pointed on the issues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they are on nuclear weapons and ultimately
그러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과정은 유엔 제재 해제를 위한 선례 조치를 설정하는 것이고 유엔 제재는 북한이 착수한 완전한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제거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거듭 밝혔듯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rom the very beginning, the U.S. view has been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president on down has said that the lifting of sanctions will come.
또 제재 해제 외에도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총체적 전략의 일부라며 우선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제거에 완전히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하기를 원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not set an artificial time limit on this process. That's absolutely right.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북한의 비핵화에 인위적인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미국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도록 계속 밀고 나갈 것이며 압박은 미국이 아닌 북한 쪽에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하며 북한이 빨리 움직일수록 밝은 미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최종 지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이 스스로를 완전히 전념하기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현재 발표할 일정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이날 컨퍼런스에서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선 모든 것이 검증돼야 하며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어제의 발언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강경해진 미국의 대북 원칙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비건 특별대표의 어제 발언이요. 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견해와 같이 하는 것이죠?
예, 이 단계적인 비핵화 해법에 반대하고 북한의 핵무기 외에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해야 하며 대북 제재는 비핵화 완료 이후에 해제될 수 있다는 발언은 볼튼 보좌관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협상을 놓고 볼튼 보좌관과 비건 대표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비건 대표의 어제 발언은 이런 관측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난 1월 말에 비건 대표의 공개 연설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볼튼 보좌관의 견해와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건 대표는 당시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네네.
또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정확하지만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미국의 원칙이 유연하게 바뀌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렵에 미국 언론들이 볼튼 보좌관이 비건 대표가 진행하는 대북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언론 매체들이 다양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예.
특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볼튼 보좌관 등 강경파들이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을 강조하면서 단계적 접근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또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 주력하면서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데 대해서 볼튼 보좌관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비건 대표에 대해서는 열성적인 협상파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 비건 대표가 이 볼튼 보좌관의 견해에 따르게 된 배경 짚어봐야 되겠죠?
예, 볼튼 보좌관의 견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대북 협상 원칙을 다시 확립하고 교통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완전히 단결돼 있다. 이렇게 비건 대표가 어제 발언했는데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상황 볼튼 보좌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달 들어 잇따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노이 협상을 책임졌던 폼페오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렇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등 우려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강경 메시지를 전하는데 볼튼 보좌관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주도하게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해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까지는 볼튼 보좌관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볼튼 보좌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과의 대화가 순조로울 때는 이 볼튼 보좌관을 좀 열외로 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하노이 정상회담입니다.
예.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날 친교 만찬 참석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네네.
둘째 날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도 처음에는 참석자 명단에 없었지만 예정에 없이 배석됐던 겁니다.
네.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의 주요 외교안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하는 건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백악관에서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할 때도 배석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인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 한국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추가해 농축 우라늄 시설 폐기를 약속한다면 사태 반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미국의 높아진 요구 수준으로 합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재협상을 통해 영변 핵시설과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면 사태 반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로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과신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유엔 대북 제재 중 민수와 민생 부분 해제를 과도한 요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갖고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뿐 아니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이른바 큰 합의를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욕도 회담 결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에 방점을 두거나 선 해체, 후 보상과 일괄 타결을 계속 주장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협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동창리 등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면 북측에 상당한 악수가 되고 미국이 명분 없이 추가 제재를 하면 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걸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그건 북측에서는 상당히 악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아까 그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비 효과 같이 사소한 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는 이런 건 북측도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 mutual restraint, 쌍방이 다 자제된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대표의 발표만으론 아직 미국의 입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망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하노이 이후에 좀 미국이 이제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한꺼번에 타결하는 방식으로 크게 거래를 하겠다 생각하는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런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아이디어는 목표로 있고 앞으로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면 여전히 좀 현실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해나가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딘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자라면 하노이에서 제시된 서로의 요구를 절충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라면 상당히 무겁고 어려워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비건 대표의 발언으로 미국의 입장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서 일괄 타결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졌다며 중간지대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또 하나는 완전한 핵무장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이 하루빨리 협상장에 나와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하고 뭔가 빠른 속도의 비핵화 열차를 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대놓고 이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협상 압박 움직임은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단기간에 핵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과도한 욕심으로 회담이 결렬되고 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이 더 높아졌다며 영변 플러스 알파만으론 타결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에 추가로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수용하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란 게 비건 대표의 발언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제재를 동시에 제하고 모든 비핵화를 동시에 하는 건 결국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도 그걸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개념 정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로드맵 제시,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1차적인 실천 행동, 이걸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협상의 주도권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고 현 국면이 지속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협상에 나와서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조 위원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패권 전쟁으로 북한을 돕기 어려운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이 미국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 양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에 더해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와 북한이 하노이에서 요구한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가운데 한두 개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을 상응 조치로 하는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쌓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깬 게 하노이 정상회담의 여파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전 원장은 미국의 요구는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핵물질을 더는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핵미사일의 시험 중단, 핵확산 금지의 1차 목표가 있다며 조만간 수면 아래에서 그런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방 분야 지출입니다. 백악관이 11일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에 배정한 7,500억 달러의 예산 중 국가 방어 전략 비용으로 7,18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30억 달러, 약 5% 인상된 액수입니다. 백악관은 증액된 예산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비 경쟁과 더불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을 저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도 예산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을 통해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짓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미사일 경납시설인 사일로 20개와 20개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64개로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국방 예산 수정안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해 40억 달러의 증액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비용은 과거에 비해 대폭 증액된 상태로 전체 예산안에 포함돼 왔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예산은 국무부에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와 미 국제개발처에 52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국무부에 배정된 400억 달러 가운데 7억 700만 달러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에 대항하는 노력을 강화하며 그 외 다른 무기들을 제거하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과 테러 단체들의 대량 살상 무기 획득을 예방하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예산을 설명하는 서한에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는 가장 어려운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라며 매일 자신의 팀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베네수엘라 독재 문제 등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예산안에는 아프리카 나라인 수단에 대한 채무 면제와 관련한 규정이 소개됐는데 수단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모든 관계와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수단에 가해진 미국 정부의 제재를 해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동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단의 채무 면제 사실을 예산안에 담은 뒤 북한과 관련된 수단 정부의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의 예산안을 설명한 문서에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핵무기 시설 재건, 국제사회 핵 위협 감소 등의 분야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에너지부의 전체 예산은 317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의회 승인을 거친 뒤 올해 9월부터 정식으로 미 정부의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방과 관련되지 않은 부처 예산에 5%를 낮췄다며 앞으로 10년간 2조 7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 미 항공우주국 등 일부 부처만 예산이 증액됐을 뿐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기반 위에 구축돼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a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pects the basic human rights of its people.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공동선언으로 규결되진 않았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조치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만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수감시설들과 관련된 중대한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Reports about people being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without any legal
법률적이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수감시설 내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가 재행되고 있다는 보고들도 계속 입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잔인한 처우의 대상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민을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근본적인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감시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오는 5월에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를 받는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영국 등 17개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It ranks last in the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Press Freedom Index. It has been at the top of Open Doors World.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미리엄 셔먼 부대사는 북한이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오픈 도어즈의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18년째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대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특별 보고관과 다른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고통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인권 유린을 끝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체코공화국은 지난해 상호대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유린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의 COI 권고사항들을 긴급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노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The resumption of reunions of the separated families across the border took place in August last year.
한국 외교부의 정병아 국제기구 협력관은 지난해 8월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고 지난해 9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협력관은 북한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며 오는 5월에 UPR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자국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만 2016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상호대화에 불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닷새째 정전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의회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 인력의 전원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일에 대해 중국 화웨이사 장비를 쓰면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죠. 베네수엘라 사태.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전 사태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의회가 11일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이 비상사태 선포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지위를 자임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네. 베네수엘라 의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이 정전사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모양이군요. 꽤 며칠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베네수엘라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예.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전국 23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네. 저녁 5시경부터 정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퇴근길 많은 시민이 몇 시간씩 걸어서 집에 가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네네. 정전 발생 닷새가 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전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전기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상황이 네. 정말 심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이션이 고물가에 식량과 식수, 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 사태로 이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여기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통신마저 두절되면서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지금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병원의 의료기기들도 다 전기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세 살짜리 소녀가 뇌암으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네.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소녀는 정전이 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을 수 있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이번 정전 사태로 이미 17명이 숨졌다면서 이는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해서 마두로 정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미국이 사주한 일종의 전력 전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를 정전으로 몰아넣어서 혼란을 일으키려는 극우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11일 어제 저녁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전국에 중계된 TV 연설에서요. 전력 복구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 사태와 관련해서 두 명이 체포됐고 당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이도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베네수엘라 전 국토의 70%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이로 인한 피해액만도 4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네네.
베네수엘라는 이미 실질적으로 붕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요청했는데요. 의회가 과이도 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네네.
베네수엘라 의회는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은 지금 외국의 원조를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국제 원조를 외세의 침투라고 규탄하면서 현재 콜롬비아와 브라질 등 국경 지역에 대기 중인 원조 물자 250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 2월 말 국제 원조품을 반입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이 무력을 동원해서 저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지금 과이도 의장이 선포한 비상사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예, 베네수엘라 헌법은요.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과이도 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 좀 복잡한데요. 게다가 베네수엘라 의회 자체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왜 권한이 없는 겁니까?
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5년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에 참패하고 야권 의원들이 대거 승리했는데요.
네.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지난 2017년 친정부 세력으로 구성된 재헌의회라는 또 다른 입법기구를 출범시키면서 베네수엘라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더구나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도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셌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마두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50여 개국이고요. 러시아와 중국, 쿠바, 니카라과 등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어제 밤 트위터에요. 이번 주 안으로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모든 인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독일 정부 사이 지금 화이 장비 사용 관련 논란이 있네요. 경고를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측에요. 5세대 이동통신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네.
중국 화웨이사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미국 정부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사가 왜 미국 정부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미국 정부는 이 화웨이사가 이른바 백도어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전산망에 침투해서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주는 간첩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미국 연방검찰이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하고 자회사 두 곳을 10개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화웨이 측은 자사에 대한 미국의 조처가 정치적 압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해사가 지난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지금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독일은 화웨이 제품을 그냥 사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독일도 국가안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화웨이 제품의 안보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였는데요.
네.
우려할 만한 사안은 보완할 수 있다면서 이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사업 입찰에 화웨이사를 빼지 않겠다라고 네네. 지난주 밝혔습니다. 독일은 화웨이사의 유럽 본부가 있는 나라인데요. 휴대전화의 70%가량이 화웨이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독일이 만약에 화웨이 장비를 쓰면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으면 독일과 어떤 정보 공유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요 지난 8일 독일 경제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입수했는데요. 그리넬 대사가 이 서한에서 독일의 5G 사업에 화웨이하고 중식통신 등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과 독일이 예전 같은 협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독일 정부가 화웨이와 계약을 맺기로 했다면 독일의 미국 정보기관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넬 대사는 안전한 통신 장비는 국방과 정보 협력에 필수라면서 하지만 중국 통신 장비는 이런 협력의 기밀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표현이 정보 제한이죠.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전혀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정보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같은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서한에서 예, 예. 그리넬 대사가 밝혔는데요.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관 측이 어제 미국 CNN 방송에 독일 경제부 장관이 서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빠른 답변이 있을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11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미국을 분열시킬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놀랄만하며 초당적으로 인정할 만한 뭔가가 없으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이 굉장히 센데요.
네.
예. 펠로시 의장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려는 그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진보적 성향의 몇몇 하원 의원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인데요.
예.
최근 민주당 하원에서 알그린 의원하고 브래드 셔먼 의원이 탄핵안 초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네. 뭐 펠로시 의장 말을 들어보면 뭐 탄핵 추진을 완전하게 접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하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다.
네.
하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그럴 뜻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펠로시 의장은 과거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접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의 발언, 뭐 특검 조사나 의회 조사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한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일각에서는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나 연방의회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런 전망을 생각해서 펠로시 의장이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공개된 회견에서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질 문제도 얘기를 했다고요.
예, 상당히 혹독한 비판이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지혜면에서 부적합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이 이번 회견에 일단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쪽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소속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부 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은요. 펠로시 의장 말에 동의한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또 탄핵은 초당적인 일이 돼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진보 성향 의원들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막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와서 놀랍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 하원의 어떤 진보 쪽 의원들은 펠로시 장과 달리 탄핵이 아주 적극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진보적인 민간 단체들도요 펠로시 의장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예.
특히 그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온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씨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할 가치가 없다는 펠로시 의장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에 중도적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대부분 펠로시 의장 말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공화당 쪽 분위기도 볼까요?
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말이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 말이 아주 현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더그 콜린스 의원은 펠로시 의장의 말이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중강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 중강과 강계는 오후 한때 눈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3도에서 4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7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에는 8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청진과 선봉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삼지연 지역은 오후에 가끔 눈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10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이 많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1.5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OA 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점진적 접근법을 반대하며 완전한 해법을 추구한다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어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핵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 미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입장이 강경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였다면서 완전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 책임자인 비건 특별대표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개 석상에서 실명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미북 견해차가 아직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함께 일한다면 목표들을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건 대표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잉 737 맥스 8 추락사고 이후 같은 기종 여객기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의 집계를 인용해 현재 운행 중인 보잉 737 맥스 8의 약 40%에 달하는 20여 개 항공사가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사고 이후 운항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사고 하루 만인 어제 보잉사와 미 연방항공국과의 접촉을 통해 비행 안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또 한국의 민간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도 내일부터 자사가 보유 중인 해당 기종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양측 협상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 국무원부 총리가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양측이 무역협상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다음 협상 일정도 확정했다고 전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달 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에 대한 격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지원으로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의 키노 가브리엘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시리아 내 IS의 마지막 거점인 동부 바구주에서 교전이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대변인은 그러나 실질적인 작전 완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DF 측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교전으로 IS 전투원 38명이 사살됐고 SDF 대원도 3명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S의 핵심 대원들은 바구주 내 터널 안에 숨어 있다고 SDF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IS 고위 인사들이 이미 바구주를 탈출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모든 외교 인력을 이번 주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악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외교 인력의 잔류가 미국 정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1월 24일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관의 가족을 철수하고 공관원을 최소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편 어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거래한 러시아 소재 에브로 파이낸스 모나르 뱅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의회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